캐나다 토론토 지역에는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토론토 지역의 한인 인구는 한 10만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분들은 한 100만 명 정도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셋째가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의 거의 90%가 중국 아이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복 받는 것을 참 좋아들 하세요. 집 대문 앞에 복자를 써놓은 집들이 꽤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좀 의아한 것이 다 이걸 거꾸로들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복자는 알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붙어 있으니까 궁금한 거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런 의미라 그래요. 복이 하늘에서 우리 집으로 쏟아져 내려라. 예.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았다고 하는데, 중국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부터 이 복이라는 거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 무슨 그림이 있어서 보니까 그게 복자였고요. 한복에도 복자 무늬가 있었고 밥상 테두리에도 둘러가면서 복자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 오복이라고 다섯 가지 복도, 어떤 분은 뭐 이가 아프지 않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러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수, 강령, 고정명, 유호독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 합니다. 부, 돈 많은 것. 수는 오래오래 살아서 천수를 당하는 것. 강령은 건강한 것이고요. 고정명은 죽을 때도 편히 고통 없이 죽는 것. 유호덕은 덕을 많이 쌓는 것을 의미하죠. 너그럽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정확히 다섯 가지는 아니더라도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특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 이런 공식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잘하면 하면서 이제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그 대가로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 공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은 조건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고는 21절부터는 복의 내용이죠.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하면 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제시되고 그리하면 하면서 복의 내용이 나와요. 22절은요 다시 또 조건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면 이제 복의 내용은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라. 자, 이런 공식을 우리가 if then statement다 그렇게 부릅니다. if, 만일에,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then,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한 자리에 앉으셔서 신명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어린아이들 물가에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책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이 if then의 공식을 사용하시는데, 자,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복받는 것의 전제 조건인 양 생각이 되는 것이죠.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이랬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들 해요. 큰애가 둘째를 때리니까 우리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Stop staring me. 형아 stop staring me 이랬고요. 막내가 하루는 잘 안 보이길래 제가 불렀더니 위층에서 아빠 I'm don't knowing 뭐 이러거든요. 가끔 이렇게 섞어주는 게 더 이렇게 귀에 와 쏙 들어옵니다. 자,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여러분, 이 중에서 그러면 순종과 복,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같이 들리세요? 순종하면은 복받는다. 이 공식대로라면 순종은 그저 수단이고 복받는 것이 목적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겠느냐?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신명기를 포함해서 성경 여러 부분에 이런 공식이 나오니 예, 순종은 수단이죠. 복받는 것이 목적이겠네요. 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한 만큼 복받고 순종하지 않은 만큼 덜 복받고 혹은 순종하지 않은 만큼 벌받고 하는 공식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근거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건 율법주의죠. 내가 근거가 되니까요.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복받은 삶이지 순종한다고 복받고 순종이 복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고 그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드디어 순종의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구약에서는 이 복받는다 할 때 우리가 상당히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순종하면 복받는다를 많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 열심히 잘하면 그러면 부자도 되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다 틀리다는 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이해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게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번성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땅, 자손, 장수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시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축복들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이런 세상적 축복을 받는 것이면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 다르다, 좀 고등 종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왔는데 전혀 이렇게 되면 차이가 없게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 받고 만사 형통해서 잘 산다. 예,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이것이겠느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그러면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 있고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님께서 왜 구약 백성에게 이런 세상적 축복을 약속으로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가나안 땅 주는 것 그 자체였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작년에 왔을 때도 짤막하게 제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부모님 손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 거의 15년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온 가족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무렵에 부모님이 제가 저 메릴랜드 볼트모어에 살았었는데 볼트모어의 흑인 동네 이제 그로서리 가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어머니는 이민 온 지 위출혈로 4번 입원하실 정도로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둘 형편은 안 됐고 아버지 혼자 가게를 하실 수가 없고 해서 가족 회의를 해서 장남인 네가 좀 도와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나가서 가게를 도와드렸죠. 그렇게 하다가 감사하게도 딱 1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사람을 둘 수 있어서 학교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분도 문제였지만 제 친구들은 SAT 뭐 학원도 다니고 그 입학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대학 갈 준비를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옆에서 안타까우셔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신 거죠. 너 이제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차 한 대 사줄게. If you 공부 열심, then 차 한 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 편에서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목적이면 여러분, 차 사준다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 수단이죠. 수단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더 부자였으면 아마 집 한 채 사줄게. 뭐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약속, 복의 약속은 그저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부모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차 한 대 얻는 것만을 목적 삼았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자마자 차 한 대가 생겨서 그 이제 대학은 때려쳐도 되겠다 하고 안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자, 다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일까요? 아직도 순종은 수단이고 복 받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이 되세요? 아니죠. 땅 주겠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겠다,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은 다 수단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에요. 세속적인 약속들, 축복의 약속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기 위한 훈련의 도구이고 수단들입니다.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죠. 성숙하고 올바른 모습의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맺는 상태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뒤에 바뀔 때, 수단과 목적을 바꾸어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고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 그저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들은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제가 막 속일 것 같죠. 그죠? 대답을 못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도구,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목적이고 우리를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걸까요?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미묘한 차이 가운데 아주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면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왕노릇할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우리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급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우선시 되는 일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가 죽을 때는 약속의 땅 중에 자기가 묘지로 쓴 땅만이 자기 땅이었습니다.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겨우 100살에 이삭 하나 낳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주시겠다 하고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랬는데 행복할 거라고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살 줄 알았는데 광야가 웬 말이냐고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렇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옆집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다 모든 게 형통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 세상에 나쁜 놈들은요 그렇게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시편 73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 아삽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 시험에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어떻게 그들은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사람들이 보통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은 피해가고 심지어 소득은, 인컴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왜 때로는 여전히 사막 같은 광야에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말이죠.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 때부터 몸에 배었던 그 노예 근성을 그 백성에게서 없애주는 작업을 하셨고요,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훈련을 받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소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것,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동기부여 삼을 수 있게 했던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땅, 자손, 장수, 이 공식이 사용된 진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세상이 광야여야 그것으로 오히려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정금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훈련되어진 후에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당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피해가거나 사실 그러지도 않습니다. 건강이요, 있다가도 한순간에 나빠질 수도 있고요. 돈? 그것도요, 믿을 게 못 되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니까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만 100% 이루어질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언젠가는 병에 걸려 언젠가 나이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됩니다. 기분 좋은 예언은 아닙니다만 다 그게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순서이거든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자라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 아픔들 때문에 무엇을 해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기도하잖아요. 땅, 자손, 장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들이 생기는 거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런 삶의 문제들 해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시고 병들어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실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셨어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세요? 교회를 떠나 지금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근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이면 분명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제발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이제는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입니다. 내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맺게 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나 봉사, 예배, 헌금, 찬양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헌금이요. 헌금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뭐 100불,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게? 그럴 리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인 되신 분인데, 엄청 부자신데, 내가 드리는 백불, 천불, 뭐 혹은 백만불, 이게 필요해서 달라 하시겠느냐고요. 아니에요. 헌금은요, 예, 하나님께 드리죠. To God. 그런데 for me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이 부분에서 조시느라 뜨문뜨문 들으시면은요, 어디 캐나다에서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뭐 헌금은 나한테 하는 거래, 뭐 엉뚱한 이야기 했다 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헌금하면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훈련을 내가 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주어진 것 깨닫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드리면서 탐욕이 깨어지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돈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돈에 목숨 걸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해 되기 때문에 헌금하라 하시는 거예요. 찬양은요? 찬양은 누굴 위해 할까요? 이제는 안 속일게요. 찬양은 누굴 위해 해요? 나를 위해 하는 거죠. To God,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그러나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For me. 찬양은 칭찬이거든요. Praise라고요. 내가 칭찬해 주어야 뭐 하나님이 자기의 에고가 채워지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러시는 분이실까? 내가 인정하고 칭찬해도, 또 혹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왜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일단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나를 은혜로 대해주심에 대한 반응이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보다 위에 높이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렇게 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 나를 만드시려 하나님께서 찬양을 요구하세요. 예배도 그러하고 봉사도 그러하고 헌신이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기주의적인 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있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우리가 목적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 혹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신앙 행위들, 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지만, 한나는 그 사무엘을 다시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나실린으로 바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전과 기도 응답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한나는 아들 없어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 자식이 아니라 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바뀐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뀐 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약속은요, 사실 땅의 약속이 아니에요. 땅은 여기 땅이든 거기 땅이든 선 하나 거놓고 여기다 저기다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가나안 땅 약속은 여러분, 이 땅은 새 땅이라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전에 살던 애굽 땅, 애굽 바로의 노예로 살던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땅, 나의 백성, 너희들이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약속하신 복 허락하실 것입니다. 만사 형통케 하실 것이고요,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삶도 평안케 해주시고 자녀에게도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사업도 번창케 하실 것입니다. 약속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혹, 여러분, 그러나 혹 만약에, 절대 그러실 리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셨으면 지키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혹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너무 지연이 돼서 우리가 점점 지쳐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셔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면 하나님이 목적이 우리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목적 역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는 고백이 가능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랬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읊조리는 소리로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시죠.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수단 삼고 무엇을 목적 삼으셨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서 기쁨이셨습니까?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얻어낼 것이 있어서 그리하셨습니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실 수밖에 없죠. 혹이라도 그동안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면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수단과 목적을 되바꾸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목적 삼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 신실하시니 응답해 주시겠죠. 언젠가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고백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하나님,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정말 비천하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적 삼으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된 우리들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받아낼 것, 얻어낼 것, 그것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해왔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 삼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언젠가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것에 관심 두고 그것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